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으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6장의 고라의 이제 반역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레위에 대해서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레위는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돕기 위한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기에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 당신이 나십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고백한 디트리 보네퍼처럼 만인 제사장 시대에 동일한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여 은혜로 부듬을 받은 것을 아는 우리는 모두 레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와 아론이 많은 권력을 누린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우리는 또 모두 고라입니다.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 모세가 중보하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살인자로 도망해서 40년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자,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셨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자신들과도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권위가 탐이 나는 것으로 비방을 하니 리더십 그룹에 분열이 생깁니다. 이 가족 간의 비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모세의 지도력을 불신하는 동기를 갖게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인본적인 생각으로 그동안 모든 계수에서 늘 선봉에 서 있던 유다를 제치고 맏아들 르우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정탐을 합니다. 이 정탐의 결과가 악평이 되니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구속사를 놓치고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 원망과 반역에 동참합니다. 어떻게요?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32절 41절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죄를 반드시 죽이라 하시고 옷단기의 단수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16장의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미리암과 아론, 가장 가까운 가족의 비방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욕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고라 무리의 반역에 2절에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났고 4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를 거스르는 반란에 동참합니다. 이 반역과 원망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와 모습과 다를 것이 있을까요? 너무 익숙한 원망, 너무 친숙한 반역 아닙니까? 고라와 모세와 같은 할아버지를 둔 사촌지간으로 고라는 아론 모세 다음으로 서열 3위입니다. 그러나 족장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부르심을 외면하고 시기하는 악이 드러나니 모세의 처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공동체와 지도자를 향한 신뢰로 나타나야 하는데 내 기준과 생각으로 혈통과 가문을 주장하니 은혜와는 상관없이 동역자를 판단하고 시기합니다. 이제 저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의 소유로 불러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불신결혼으로 안식일을 범한 죄인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지었음에도 결혼을 업신여기며 방종하는 마음을 따라 혼전임신으로 음란과 당을 짓고 또 마음과 눈의 욕심으로 바람을 피우며 남편을 거스르는 이혼한 죄인입니다. 저희 이 불신결혼과 이혼의 반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살라져 땅에 삼켜질 죄인지 낱낱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구원의 향로를 들고 서기 위해 첫 번째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36절에서 38절은 16장 1절부터 시작된 고라의 반역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때에 제각기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제가 심판대 앞에 들고 선 반역의 향로는 불신결혼과 이혼입니다. 남편과 7살 차이가 나는 결혼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낙태하고 헤어진 후에 마음둘 곳이 없어 지쳐 있었고 이제 나는 제대로 된 결혼은 못하겠구나 절망하던 때였습니다. 선배 언니의 결혼식에서 만난 남편은 교회 오빠들의 어릴 적 친구였는데 다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고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일했던 남편과 자주 만나 편하게 어울리다 보니 임신이 되었습니다. 다시 낙태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낳아달라고 하니 사랑이 없어도 아이는 낳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가정이라는 거룩한 양로에 불신결혼의 불을 놓았습니다. 이 결혼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했지만 저는 반대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가 모두 가난했지만 예수 믿는 친정 식구들보다 더 화목해 보이는 10대 시댁 식구들, 혼전 임신으로 낙태하려는 저의 손을 붙잡으시며 아이는 꼭 낳아야 한다고 하셨던 믿지 않는 시어머니는 제 인생의 안식처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미역국을 먹으며 산후조리를 했고 나이 어린 재수 씨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주버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남편은 결혼 전 저의 낙태의 더러워진 일로 늘 의심했습니다. 이 의심의 향로는 꺼지지 않을 지옥불 같았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서 16절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고 한 아내가 바로 저입니다. 결혼 안에서 지켜야 할 성을 지키지 못한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았고 남편의 당연한 의심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죄가 있어 당하는 일인데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 있으니 옳고 그름으로 서로를 죽이는 싸움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속인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다 알면서 결혼했는데 술에 취해 100일도 안 된 아들을 집어던지며 저 아이의 아빠는 누구냐고 하는 남편을 향해 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자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남편의 의심의 소재와 저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로 여호와 앞에 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저의 거룩을 위해 주신 가정을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둘째를 낳은 후 1년을 기다려 친권까지 포기한 독한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으로 비어진 가정의 향로에 저는 재혼의 불을 담으려고 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혼을 합리화하기 위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저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어야 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불행을 삽니다. 이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많은 남자를 만났고 거룩과 정결의 복잡한 법대로 사는 것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기에 차갑게 식어진 마음은 갈수록 완악해져 갔습니다. 이혼으로 삶이 피폐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혼은 나의 선택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혼을 시키실 수 있는가 했던 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지 못하며 무섭도록 완악해지는 저의 모습은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혼으로 범죄하여 스스로 생명을 해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인간적인 마음에 이것도 저것도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에 하나님의 약속 땅 인도하시는 가나안에는 관심조차 없이 끝도 없는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이혼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라는 등의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는 부모와 사는 것보다 그래도 밥이라도 잘 챙겨주시는 시댁 식구들과 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가 잘 살면 아이들은 커서 친엄마를 찾게 되었다는 말로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맞지 않는 옷을 입었던 것뿐이라고. 나에게 맞는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욱 값진 것이라는 술 친구들의 말이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향로에 더 이상 죄로 인한 불을 놓을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로 인도되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같은 공동체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섬김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붙는 불 가운데 죽어가던 저에게 말씀으로 사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정에 거룩한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드는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며 가정 중수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고 큐티와 양육으로 이혼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거룩한 향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불신결혼과 이혼의 다른 부를 담은 것으로 가족 모두를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는 죄를 지었기에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에 대한 명백한 반역과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혼의 죄로부터 죽을 때까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 가정 중수의 향로를 위해 이혼의 다른 불을 들인 저의 죄는 쏟으셨지만 제 삶을 말씀으로 쳐서 모두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드린 거룩하게 된 향로는 쳐서 제단을 쌓는 설판을 만들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합니다. 엘르아살이 죽은 자들 사이를 다니며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향로를 가져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성막을 옮기고 함께 예배를 드리던 자들인데 오늘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불탄 자들을 보며 엘르아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혼녀로 10년 동안 살았던 죄악의 불에 태워진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양육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난에 있는 지체들에게 아낌없이 저의 죄를 드러내며 반역의 향로를 들고 분향하다 산채로 소홀에 빠진 고라와 그 무리같이 되지 말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사건에서 어떤 향로를 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반역의 향로입니까? 순종의 향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오늘 엘르아살처럼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 적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향로를 들고 심판대 앞에 선 우리를 두 번째 고난 가운데 구원의 중보자가 되게 하십니다.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공은 원망입니다. 다른 불을 들인 자들이 산채로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또다시 원망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들의 원망은 백성들이 모두 거룩하고 제사장들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불필요한 제도를 두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중에 원망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는 마음입니다. 아론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겼고 아들들도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으니 이들에게는 오직 행위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의 원망이 백성들의 원망에 불을 지피고 끝없는 완악함으로 모든 심판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만 분향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고라 무리가 심판을 당한 것도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불평하니 도무지 회개할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백성의 원망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다 저렇게 죽일 수가 있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완악함과 원망으로 순식간에 멸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늘 내 옆에 엎드려 구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허락하십니다. 남편과 저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각자의 원망을 품고 재결합했습니다. 제 아내의 가장 큰 원망은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려고 재결합하게 하셨어요 입니다. 그럼에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을 날마다 목장에서 나누고 왔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호호 불어가셨고 처음에는 5년만 버티자 했었는데 지금은 재결합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명을 굳건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마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고 날마다의 큐티는 저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저와 남편도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위기의 사건 앞에 함께 엎드렸습니다. 딸이 20살이 되면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양극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으며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7년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는 것 같은 사건으로 100알이 넘는 정신과 약을 먹으며 자살 시도를 했을 때 남편과 저는 한마음으로 엎드려 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네가 바람에 피어서 이혼했으니 네 책임이다. 아이들을 키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잘난 척하며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느냐고 하던 남편의 원망도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해서 이혼한 게 죄냐? 그래도 나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 감사한 줄 알라며 생색을 내던 저도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남편은 순식간에 멸할 죄인이기에 자녀들의 수고가 너무도 가슴 깊이 사무칩니다. 사람으로는 손 쓸 수 없는 고난 앞에 남편과 제가 공동체와 함께 엎드리니 생명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정과 직장,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 고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손 쓸 수 없는 고난 앞에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엎드려 중보하십니까? 세 번째는 나의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되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시작되었고 아론이 급하게 속죄의 길목을 지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는 아론입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 급히 엎드려 회개하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를 살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올 여름 청년부와 함께 제주 아울리치로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많이 설렜고 로마서를 묵상하며 뜨거운 여름을 다시 복음 앞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감격했습니다. 이 은혜와 벅찬 감격으로 돌아와 다시 딸의 입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엘서를 통해 주님과 깊은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딸의 입원이 반복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더욱 깊은 진리로 다가오는 깨달음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8월 28일은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 상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큐티 말씀대로 유다 땅의 식물이 초토화되고 극심한 가뭄이 더해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유해를 보내셔서 모든 재앙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는 것처럼 딸과 저는 7년 동안 공동체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며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고통받는 것 같은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해왔고 이번이 7번째 입원이 됩니다. 재앙과 같은 정신병원 입원이라는 절체절명의 사건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간증하고 왔기에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스스로 생각할 때 편안한 적이 하루도 없다고 느꼈는데 그저 가난하고 황폐함, 고난에 익숙해져 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이제라도 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14절 말씀에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셨는데 어떤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하는데 저는 자녀의 구원 때문에 애통한 것보다 반복되는 고난 중에 있는 저 자신을 사랑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의 마음을 찢으며 돌아보니 키우지도 않은 엄마와 살며 자녀들이 이 척박한 가정 안에 살아있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고 특별은 이날은 울지어다 애곡할지어다의 말씀이 반복되어 문자적으로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악인이 행위대로 심판받아야 받아 파멸에 이르는 최후의 심판이 오늘이라면 저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이구나. 자녀를 악과 음란에 내어주고 정신질환에 내버린 심판 가운데 있으며 자녀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직면하고 마음 깊은 곳에 솔직한 고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을 버린 죄인입니다. 구원을 위해 맡겨주신 가족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미경이가 또 입원을 해야 한대요. 집이 너무 무섭고 바깥은 더 무섭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미경이가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의 강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루도 이 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니 이 고난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이 쓰시는 고난이 되고 저와 딸이 가야 하는 이 정신질환은 심히 아름다운 약속의 땅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 요엘 2장 18절 말씀으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셔서 평안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안전한 곳이 없었고 울타리가 없는 인생이라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영원한 나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으니 우리 딸도 예수를 믿어야 끝나는 이 정신질환의 전쟁이기에 제가 앞서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딸의 일곱 번째 1번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정신질환의 향로를 쳐서 말씀의 제단을 싸고 오늘 이렇게 증거의 표가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 드러내기 어려운 이유는 오랫동안 감춰진 가족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엮이는 가정의 문제는 건강한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처를 피하면 독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상처를 너무 쉽게 용서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쉽게 용서했기 때문에 자기 현실을 가볍게 보고 없던 일로 치부하는 것이 끊임없이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내 속에 고라와 같은 상처와 원망, 그리고 반역을 끊임없이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용납 못할 사람, 이해 못할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환경에 넘어지고 지치고 절망하는 나 때문에 오늘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계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49절 50절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의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고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인 것을 알게 된 아론이 연병이 그치자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생각하며 너무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바라보며 연병으로 죽은 백성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안고 울지는 않았을까요? 아론이 거룩한 향로를 두고 들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고 제사장으로 백성이 다른 불을 드리다 죽는 것을 보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죄를 고백하고 이혼을 말리고 불신 결혼을 말리고 아픈 지체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주며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구원의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선 아론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하고 주일이 되면 성전으로 돌아와 우리들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과 감격의 은혜로 기쁜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연병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하는 숨은 부끄러움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구원의 향로를 들고 서야 할 속죄의 길목은 어디입니까? 배우자의 외도의 길목, 나와 가족의 정신질환의 길목, 부도와 실직, 모든 죄의 길목에서 구원의 향로를 들고 모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패역하고 악한 불신 결혼과 이혼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저의 마음을 찢고 부르짖는 회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며 순식간에 멸하셔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공동체의 중보로 알 수 없는 재결합의 길에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녀의 정신질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눈물로 다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고난의 사건 앞에 툭 치면 나오는 시기와 원망, 불평과 끊지 못하는 불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고 은혜로 부르시고 말씀과 공동체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으니 어떤 고난에도 마음을 찢으며 구원의 향로를 들고 모두를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방송 설교 문서 사역을 통해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이 널리 일어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다가오는 17회 띵크 목회 세미나에 말씀과 회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석하시는 모든 아론과 같은 사역자님들이 구원의 향로를 들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구 절벽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속사적인 가치관을 가진 위정자를 허락해 주셔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영혼 구원에 불붙는 사명으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